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0월 27일 일요일 만남의 배경 요한복음 4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었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레 스승의 명성과 지위를 위해 이 문제를 물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는 요한의 대답은 인상적이다. 아마 예수님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 것이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였다. 하지만 독실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조차 싫어했고 대부분 베레아를 지나 동쪽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이용했다. 하지만 예수께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실 일이 있었다. 요한복음 4장 5에서 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여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는가? 야곱의 우물은 세겜 바로 옆에 있었고 여인이 사는 수가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간 동안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우물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지만 마실 방법이 없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아오기 위해 몸을 낮추어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 택한 시간은 대낮이었다. 아마 날씨가 선선한 새벽이나 저녁에 오는 다른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뜨거운 한낮에 그렇게 먼 길을 물을 기르러 가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꿀 것이었다. 유대인 선생과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놀라운 만남이 시작된다.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을 바꿀 것이었다. 묵상.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금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용. 나는 어떻게 그런 금기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관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했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과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이는 그들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183. 편견과 차별 없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나누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때로 인간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많이 고민하며 서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의 둠에 맞춘 노래이고 그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입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기록했지만 이 시는 특별히 교훈하기 위해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했을까요? 만일 그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에서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개인의 경험이나 민족적 경험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은 그것을 읽는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교훈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시편 60편은 지금의 우리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경 안에 편집되어진 귀한 시입니다. 특별히 교훈하기 위해 지은 시임을 밝힘으로 시편 60편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을까요? 이 시의 배경을 다윗과 에돔에서 각 시대의 세계로 옮기면 이 시에 기록된 것들도 상당 부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 자손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편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은 이삭에 낳은 야곱이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에돔의 조상은 이삭에 낳은 에서이고 에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에돔입니다.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에돔이 되는 에서는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서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에서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각각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이고 에서의 후손이 본문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나라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한편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무리이고 그 반대편은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도 모른 채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 생각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 해석을 통해 지지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는 강력한 두 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회와 미국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연합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경배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에 대해 여자의 남은 자손의 모습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승리를 먼저 보여주고 이미 얻은 승리를 바탕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외칠 기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과 인간을 경배하는 시도는 생명이었고 결국 무로 돌아감으로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시편 60편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선악의 대논쟁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사단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선악의 대논쟁의 본질을 잘 깨닫고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형인 가인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기를 거부했고 자신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두 편으로 나눠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결심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본문은 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4절 앞부분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본문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깨달을 때 주님을 경외할까요? 본문에서 살펴보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주를 경외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에 거룩이란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적합한 단어가 바로 구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 국어사전적 정의로 대단하고 깨끗하고 성스럽고 그런 약간 거북한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상의 거룩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사람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이며 뚜렷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과는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즉 구별되심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주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로 8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이처럼 길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창조하셨고 아담 안에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경험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과 존재의 근거가 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위협에도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계시록 13장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문제였듯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고가 66규빗, 광이 6규빗 되는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와 똑같이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 것처럼 풀무에 넣어 죽이도록 명령이 내렸습니다.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무불에서 생명이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들보다 뛰어날 것임을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어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 즉 하나님을 반대하며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법령들을 내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위협할 때에도 우리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함으로 뒤를 생각지 않고 현실의 요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생명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그래서 밤낮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깃발 아래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확신하여 주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성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통한 성소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라는 풍성하고 또 심오한 주제를 탐구하려면 먼저 그것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증거들을 고찰을 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구원에 대한 오직 하나의 영원한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항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어 왔음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르치는 예언과 상징과 표상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면서 그분의 다양한 지혜를 점차로 드러낼 때 구약과 신약이 서로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성소 진리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소 진리와 신약에 나타난 성소 진리가 서로 반영하고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는 성소 진리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성소 진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 제도와 제사 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흥미롭게도 이런 제사 제도가 어디서 왜 어떻게 기원되었는지는 구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처음 언급된 경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사실은 제사를 드린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요. 또 그 기원의 이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여호와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족장들의 제사 제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결론 진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단 성경적인 결론은 이 제사 제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성소와 제사에 대한 가장 먼저 나타난 최초의 암시를 에덴 동산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4절에서 3장 24절에 성소 진리와 결부된 구약의 용어와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 원형적 성소의 표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나 솔로몬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성소나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이 이 성소의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성소와 에덴 동산 사이에 있는 유사점 몇 가지를 탐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성소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흥미로운 유사점들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향이라는 말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의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었던 이스라엘 성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소도 동편에 문이 있었고 동향 동쪽에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와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문은 입구보다는 출구처럼 기능했지만 성소의 문은 동쪽에서 입구로 진입하여서 다시 또 역시 출구로도 가능했습니다. 기능했습니다. 자, 둘째, 물근원, 곧 수원에 대한 것입니다. 수원, 물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물근원이 되는 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들이 나머지 땅으로 흘러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성소를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입구에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물두멍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때때로 시냇물 또는 시내가 이스라엘 성소와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에덴 동산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소와 결부시켰습니다. 이 언급은 도성의 남동부에 있던 기혼샘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로 10절에서 좀 더 시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인생의 가혹함에서 피하여 숨는 주의 날개 그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복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다네카라는 말인데요. 이 아다네카라는 말은 사실 에덴의 에덴이란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에덴들 이런 뜻이에요. 복락이란 말이. 에덴이란 말이 또 기쁨이란 뜻이죠. 복락, 기쁨들, 에덴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 하나님의 에덴들의 강수는 생명의 원천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물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한 비전을 통해 성소를 보는데 이런 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어떤 이상적인 성전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이룬 강을 묘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치유력, healing power. 그분의 생명의 축복이 땅을 적시고 사회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말이에요. 시내를 이루어서 땅을 적시고 사회까지 흘러나가서 사회를 생명력 있는 강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성전은 생명의 원천, 곧 세상을 비옥하게 하여 에덴의 시대로 회복시키는 강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생명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몇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가 성소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가 생명나무를 시각적으로 상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금등대는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위에 있는 각각의 등대는 싹과 꽃으로 장식된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각각의 가지는 세 세트의 꽃받침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등대는 식물을 연상시킵니다. 식물의 영호나 또 중간 줄기와 또 여섯 가지 형태로 가지로 된 등대 형태가 나무 형상의 물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36절에 보면 이 등대가 나무 형상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이 옳다면 에덴 동산과 성소는 생명의 원천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도 생명의 근원이고 또 그 생명나무도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성소에 있던 등대가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선명한 상징, 곧 생명나무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교 신화적인 요소를 업댄 나무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및 그들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옆에 임재해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생명나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넷째, 금과 보석에 관한 언급입니다. 에덴 동산 기사를 보면 금과 보석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금, 진주, 호만호 등이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의 기구는 금으로 덮여 있었고 제사장 복장의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에덴 동산과 성소 사이에 공통된 상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마노, 아닉스. 호마노라는 말은 창세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 벽경에서 제상의 어깨 위에 둔 두 돌이 호마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돌이 호마노예요. 이럴 경우에 에덴 동산과 성소의 그 연관성이 이런 용어 사용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금과 보석들은 에덴 동산의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바깥 동산 바깥에 나옵니다. 성막에서 금은 성막 내부에도 사용되었고 또 준보석은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용어상의 연관성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성소에는 근본적으로 공통된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째, 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그룹과 화연검은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 동산 입구에 놓여져 있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의 형상이 성막 내부 휘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죠. 또 두 그룹이 언약궤 일부였죠.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그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중요한 개념을 전달했어요.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성소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 보좌를 이렇게 옹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입구에 놓인 그룹들은 수호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과 성소를 연관시키고 있죠. 여섯 번째입니다.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룹 천사의 기능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단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동산의 신성성을 수호하고 생명나무의 상징인 생명나무를 샤마르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들은 성소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는데요.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 그들이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샤마르예요. 다시 말하면 레인들이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치고 성소를 샤마르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막 입구를 수호하여 아무도 그 성역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샤마르 지키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샤마르, 레인들이 샤마르 이렇게 성소를 수호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연관성이에요. 일곱 번째, 아담의 하는 일과 관련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며라 말은 아바드고 지킨다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샤마르예요.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기에서 사람을 동산에 두었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나는 두 히브리어 동사가 성소에서 봉사하고 성소를 수호하고 지키는 레인들의 직무를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사용되었어요. 레인들이 아바드하고 샤마르한다. 성소를 아바드 위에서 위라고 샤마르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담은 후에 성소에서 레인들의 직무가 될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고 샤마르한다. 아바드란 말은 사실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위하여 위라고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봉사하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성소와 에덴 동산의 연관적인 언어학적인 연계성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의복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죠. 성소에서도 희생동물의 죽은 가죽이 동물의 가죽이 직무를 수행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또 기타 이외에도 언어적인 연관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에 나타난 몇몇 단어가 또 성소 배경에서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동사로 샤칸이라는 말이 살다, 거하다,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다 이런 말로 히브리어 동사 샤칸인데요. 샤칸이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었다, 샤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똑같은 동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성소를 짓고 그 중에 거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이 샤칸이에요. 아담과 하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동산에 거니신단 말이 히브리어 할라크예요. 똑같은 동사가 레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 중에 할라크, 너희 진 중에 할라크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의 진 중에서 할라크, 거니신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단어는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는 에덴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성막에서도 거니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사랑하는 내 형제여, 지금은 이별에도 저 하늘 나라다면 우리 즐겁게 서로 만나겠네.
하늘 종소리 딩동 퍼지네. 깊은 찬미가 딩동댕 울려나오네. 우리 모두 다 딩동댕 즐겁게 만나서 기쁘게 노래 부르겠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깊은 찬미가 딩동댕 울려나오네. 우리 모두 다 딩동댕 즐겁게 만나서 기쁘게 노래 부르겠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이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이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죽음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죽음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씻어주시리라.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못 박히셨던 우리 주님.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까
내 마음속에 오사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